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늘의 의미입니다. 오늘의 의미. 간혹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비유할 때이 짝사랑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주로 이 혼인한 신랑 신부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또 왕과 백성의 비유하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예언서의 상황에는 이 짝사랑의 비유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외치시고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정작 그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길도 주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마음도 닫은 채 멀리 떠나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외면한 채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사람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마련이고, 집에서 떠나가면 돌아오기 마련인데,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을 늘 떠나기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느냐? 이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떠나 물러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백성이 어느새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면 되는데, 떠나서 물러갔더라도 다시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짓을 고집한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 떠나간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그들은 거짓된 우상과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면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 돌아와야 된다.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 단계죠. 돌아오기를 거절하기까지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어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할 거다. 이제라도 돌이키고 돌아와라.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을 외면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이제는 저 부르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거절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이 죽을 곳인 줄도 모르고 달려가는 그런 전쟁터의 말처럼 죄악과 파멸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로 가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해오는 바벨론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손을 놓고 있겠느냐?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견고한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멸망하자는 말은 무슨 웃긴 말인가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좋은 곳에서 멋지게 죽자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세상을 즐기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회개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회개할 바에 차라리 견고한 성읍에 가서 멸망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 날 대로 고장 난.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걷어가 버리시죠. 그들이 성전을 가질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거든요. 성전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그때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죠.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고집부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채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심지어 성읍에 들어가서 멸망하자라고 멸망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럼 지금 어디쯤 위치해 있는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서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신가요? 하나님이 이쯤에 계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떠나 꽤 멀리 물러나 있으신가요? 그 상태에서 거짓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서 고집만 부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마도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책망하는 본문들을 접할 때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연휴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삶을 봐도 그렇게 악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고 내가 무슨 거짓을 고집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짓을 일삼았던 이 유다 백성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짓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 8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당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간다. 너희가 거짓을 고집한다. 너희가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스스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지 정작 스스로는 모를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고집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지금 잘못된 것을 붙잡고 거짓된 것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이것 좀 더 즐길 거예요. 저 이 상태로 좀 더 살아갈 거예요. 지금 문제 없어요 라고 거절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 나의 삶은 평강하다. 내가 뭐가 잘못되었느냐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삶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판단하면 당연히 나에게 문제될 것이 없죠. 기준이 나니까 나를 기준으로 나를 보는데 내가 나에게 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나를 매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눈은 성경을 보고 입은 찬양을 하고 손과 발로는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고요. 병이 들거나 고난을 겪게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가 있고요.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알게 되면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와 있구나. 그럼 돌이켜야지,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난 잘하고 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평강하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돌이키기를 거절해 버리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해 버리니까요. 여전히 자기를 기준 삼아 자기 뜻대로 자기 삶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아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부산이 고향인 사람이 광주행 기차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향은 부산이니까 부산행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광주행 열차를 잘못 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내려서 얼른 돌아와야죠. 그래서 다시 광주행 열차를 타야 고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현명한 일입니다. 근데 자기가, 제가 얘기 거꾸로 했나요? 예, 네, 제 고향이 서울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쨌든 고향과 반대편을 열차를 탔다면 내려서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걸 타야 되잖아요. 자신이 열차를 잘못 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면 실컷 가놓고서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겠죠. 또 내가 지금까지 갔던 시간이 아깝다고, 지금 2시간, 3시간째 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내리지 않고, 또 내가 이거 비싸게 5만 원 주고 티켓 샀는데 이 돈 아깝다, 내려서 또 5만 원짜리 티켓을 사서 다른 곳으로 가려니까 이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타고 가봤자 이 열차는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주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의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아, 내가 잘못 탔을 리 없어. 내가 지금 이 고향을 몇 번째 가는 건데 내가 무슨 열차를 잘못 탔다 그래. 모른 척 앉아있는다고 해서 이 열차가 나를 고향으로 데려다주진 않습니다.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열차에서 내려서 다시 돌아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 물러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방향만 바꾸면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물러간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거절하지 않는 이상 거짓을 고집했던 이들까지도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을 경험하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하루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허락해 주시는 그 오늘에 스스로를 돌아봄으로써 내일은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쌓이고 또 하루가 쌓이면, 그런 오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을 가질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보자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가 되묻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돌이키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삶, 그리고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